제3집 제60권 고령훈련 기록 두 번째 제24장 문답 집회 대화 기록 두 번째 시간 1948년 7월 2일 오전 장소 고령 어미아곱 형제의 질문 사람의 영이 압박을 받고 낙심하며 자유롭지 못한 것은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돌파해야 합니까? 네 형제님의 답변 영 안의 압력에 관하여는 두 종류의 상황이 있는데 첫째로는 어떤 사람이 겉사람으로 활동할 때에는 그다지 영이 필요치 않고 영이 압력을 받는다고 느끼지도 않다가 집회에 오거나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야 비로소 영 안에서 압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서 압력을 받고 자유롭지 못한 것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영적인 요구가 없다면 영적인 압력도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고령산 밑에서 산 위로 뛰어 올라온다면 영적인 압력을 느끼지 않을 것인데 이는 당신에게 영적인 요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집회 중에서나 기도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가 되어서야만 영 안의 압력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본래 압력을 받아 해방되지 못하다가 영적인 요구가 있을 때 이 압력이 분명하게 나타나서 영 안에 압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사람이 영 안에서 압력을 받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의 영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거나 세상 일을 할 때에는 영적인 요구가 없고 압력을 받는다는 느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영적인 요구가 있을 때 영 안에 압력이 있음을 체험하는데 이것이 대다수의 상황입니다. 둘째로 다른 한 면의 영적인 압력을 받는 경우는 소수로서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때 집회 가운데서 대다수가 영의 압력을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이 압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다른 사람이 사단의 공격을 받으므로 영 안에서 압력을 받거나 기타 초자연적인 원인이 그들로 하여금 영 안에서 압력을 받게 하여 당신도 집회 가운데서 압력이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당신 한 사람으로는 돌파할 수 없습니다. 만일 집회 중에 이러한 압력이 있다면 당신은 전일하게 대항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집회 가운데 앉아 있는데 속에 반대하는 힘을 갖고 있다면 느낌이 민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사망을 퍼뜨리고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첫 번째 종류의 압력에 관하여는 반드시 기본적인 다루심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압력을 받아왔다면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 되어 심지어 영 안의 자유가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압력에 대하여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영을 사용하여 압력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서너 대 사람이 기도로 돌파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 안에서 예민한 사람은 영이 위축되거나 혹은 영으로 반대하는 압력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소 형제의 질문 어떻게 빛비춤을 얻습니까? 네 형제님의 답변 에베소서 5장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빛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빛이 바로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포칼롭시스로서 아포는 열다라는 뜻이며 칼롭시스는 휘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는 바로 휘장을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빛과 계시는 서로 연관된 것이며 빛비춤을 얻는 것이 바로 계시를 얻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반드시 계시가 있게 됩니다. 계시는 반드시 빛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준 것이며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그 빛이 우리 몸에 준 결과입니다.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때 그 결과는 우리에게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빛의 결과는 바로 계시입니다. 생명의 빛은 일종의 하나님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은 바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부터 비쳐나온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죄가 있을 때 말씀이 없어지고 선지자가 없어지며 빛도 없어집니다. 주님이 만일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면 우리는 볼 수 있고 계시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계시를 얻지 못하면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집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곧 빛입니다. 우리가 빛을 보았다면 반드시 엎드러질 것입니다. 어떻게 엎드러지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엎드러져야 할지 뒤로 넘어져야 할지 혹은 좌측으로 넘어져야 할지 아니면 우측으로 넘어져야 할지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태양광선이 우리를 찾아 비추는 것이지 우리가 등불을 켜고서 태양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단 빛을 보게 되면 계시가 있게 됩니다. 당신은 빛을 보면 됩니다. 당신은 찬미하면 되지 다시 빛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빛을 갖게 되며 빛이 오면 우리는 보게 되고 우리가 보았다면 본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없을 때에는 빛이 필요하고 빛이 있으면 눈을 크게 뜨고서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미 빛을 보았다면 찬미하고 감사하면 되지 다시 빛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 결과로 틀림없이 계시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을 찾기 위해서는 늘 많은 손실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이 빛을 만지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지 않고 도리어 빛을 보기를 구한다면 오히려 빛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사람이 빛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순복하지 않고 다시 빛을 간구한다면 이 빛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빛비춤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며 계시는 우리 안에서 밝아지는 것입니다. 빛이 임할 때 죽이는 것이 있습니다. 빛은 가장 큰 파괴자입니다. 빛이 오면 나는 즉시 엎드러지고 부드러워지며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마치 세상에서 좋지 않은 많은 미생물들이 빛에 의해 죽임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햇빛 아래서 물건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만일 불을 켜고서 태양을 찾으려 한다면 스스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넓게 생각해야지 자신을 작은 빛 안에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빛은 바로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지성소는 바로 교회입니다. 개인의 추구는 늘 흑암에 떨어지게 하며 사람은 분석하거나 간구해서는 빛을 얻지 못합니다. 사람은 또한 자신 안으로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보거나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만일 오늘 교회 안에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일 교회 안에 말씀이 없다면 일은 어렵게 됩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있으면 빛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일단 오기만 하면 완전히 드러나고 빛을 보고 계시를 얻게 해야 합니다. 빛은 말씀의 사역에서 오며 말씀의 사역은 바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은 바로 교회 안에 있지 개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빛을 얻어야 하며 그런 후에 이 빛으로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주 형제의 질문. 사역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네 형제님의 답변. 우리는 다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견습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만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들은 아마 80근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두량 정도밖에 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아야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 많을수록 더 봉사를 할 수 있고 통과하는 것이 많을수록 더 필요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는 시련은 바로 우리의 사역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통과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한편의 교리를 전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체험한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조그만 일에서도 견딜 수 없다면 주님을 섬길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만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으며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견습생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일종의 주의나 교리나 교훈이나 이념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배워야만 가서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너무 어렵다고 여길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다른 길로 바꾸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길을 가고자 한다면 당신은 배워야 합니다. 단지 교리와 교훈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교리는 절대로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반드시 많은 것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철저히 다루심을 받는 단계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유용합니다. 사역의 요구란 무엇입니까? 사역의 요구는 바로 당신이 배우며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분량은 당신이 통과한 것의 분량입니다. 사역의 분량은 바로 우리가 체험한 만큼의 분량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감하게 기꺼이 다루심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최선을 다하여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작은 일에 묶여 있으면 아무런 유용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득실을 가지고 다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큰 분량이 있어야 하며 큰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철저히 다루심을 받는 단계까지 이끌려져야만 비로소 풍성한 사역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빈궁한 사역이 아니라 크고 풍성한 사역을 가져야 합니다.